경기가 어려울 때 오락 영화가 흥행하면 그 이유를 서민의 애환을 잘 달래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반대로 심각한 영화가 성공하면 불안한 대중의 마음을 잘 포착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기 불황과 영화, 과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또 영화가 잘 되려면 배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마케팅이 더 중요할까요? 대중문화를 바라보며 품게 되는 소소한 궁금증들,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문화산업의 현장이 보이고 복잡 미묘한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데요. 웃음과 감동을 주는 대중문화와 경제가 만나는 지점, 오늘 토요 인문화 콘서트에서 색다르게 만나봅니다. 토요의 문화 콘서트 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겨울연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나와 있는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즐기는 드라마, 영화, 베스트셀러에도 경제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생활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게 경제잖아요.
네.
경제. 라고 하면은 정미 씨는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이
일단
드세요?
일단 산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수.
숫자.
산수. 그리고 뭔가 지불하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교환? 그런 수단이라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뭐 뭘 주고 사고 파는 거? 네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숫자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글쎄 뭐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너무 또 그냥 경제에만 집중해서 더 중요한 건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골라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경제를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화를 경제학의 시각에서 흥미롭게 소개한 책이 있어서 골랐죠?
네, 그렇습니다. 한류 붐을 타고 우리에게도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문화 산업은요, 객관적인 논리보다 감이나 운, 뭐 운칠, 기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예.
중요하다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 문화산업을 경제학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접근해서 얘네를 숫자랑 데이터로 풀어봤습니다.
네네.
이름하여 박스 오피스 경제학.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좀 친근할 것만 같은데요. 박스 네. 오피스 경제학을 쓰신 분이세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김윤지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경제학적으로 7번 박수 쳤습니다. 행운을 드리고 싶다는 뜻으로.
네,
어서 오십시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 계시는데요. 이거 뭐 신의 직장 중 한 곳인가요?
아닙니다.
정말요?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하시는 일은 도대체 뭔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예, 저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이고요.
네.
저희 같은 개인이 아니라 그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이나 해외 투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 부서 해외경제연구소에서 그 문화산업 또 경제정책, 뭐 중소기업 정책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져 보이세요.
정말요.
설명을 들을수록. 김윤지 박사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경제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어요. 김윤지 박사에 대해서 정미 씨가 자세하게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저렇게 시스루의 옷을 입고 오신 나플나플하게 잘 날라오신 우리 김윤지 박사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칭 리모컨을 사랑하는 경제학자 김윤지 박사님은요.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신문사에 입사해서 6년간 기자로 일하다가 경제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경제정책 문화 콘텐츠 산업, 중소기업 연구 등을 담당하면서 기업 간 추격의 경제학을 공동 집필하셨고요.
네.
영화, 드라마, 아이돌, 한류 시장까지 숫자와 데이터를 무기로 드넓은 문화 산업의 영토를 마음껏 활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뭐 경제학 박사시니까 공부만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리모컨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들도 갑자기 너무
친근하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그 리모컨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탄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책은?
맞습니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박수 오피스 경제학. 박수 오피스는 뭐 매표소를 뜻하는 말인데요.
네.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을 경제학으로 보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죠. 뭐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또 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또 뭐 아이돌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문화산업을 좀 다루게 된 건 그 은행에서 이제 문화산업에 계신 그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보면 굉장히 예.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은행에서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을 좀 연결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네. 박사도 되시면서 리모컨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자,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네.
김인지 박사는 경제학을 믿지 않던 경제학자, 경제학을 오래도록 불신했던 경제학자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경제학자가 숫자가 통하지 않는 산업, 감과 운에 기대어서 굴러가는 문화산업을 경제학의 눈으로 분석한다는 것. 글쎄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에는 경제학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거든요. 제가 90년대 초중반에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경제학이 이렇게 많이 권위를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 사회과학 중에 하나고 경제학에서 사실 얘기하는 게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참 사람이 그렇게 쉬울까? 내가 그렇게 쉬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잘 믿지 않았는데 제가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 이제 경제주간지 기자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만도 않지만 세상 모든 거에는 또 경제학적 논리가 많이 깔려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좀 공부를 다시 하게 됐고요.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소에서 문화산업을 접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문화 기업들에게 그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금을 줄 때. 그래서 그 기업들이 보면 문화산업의 기업들이 뭐 재무제표도 잘 안 갖춰져 있는 기업들도 많고
네.
이게 문화니까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이런 분들과 은행에 계신 분들 사이에 그 간극을 조금 좁혀보고 싶어서
네.
이 책을 내가 한번 그걸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경제학적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왜 그 옛날에 돈 쫓아다니면 저런 성물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책에서도 보니까 쓰시면서 저런 거를 숫자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이러고 항상 이렇게 문을 띄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제학 분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 그런데 경제학자들에게도 문화산업, 뭐 문화산업이나 콘텐츠 아주 좀 멀게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경제학의 입장에서 문화산업을 연구할 때 이런 점이 좀 어려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일 큰 문제는 일단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네. 기본적인 숫자가 있어야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연구를 할 텐데 사실 문화산업 쪽에서 숫자가 잘 갖춰진 분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나마 영화산업 쪽이 이제 뭐 매출이라든가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제일 힘들었고요.
네.
더 힘든 것은 사실 취향이라는 거는 여전히 풀 수 없다는 문제라는
그렇죠.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경제학에서도 이렇게 선호도라는 게 나오는데 잘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좋아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저걸 좋아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만 생각하는데 문화산업에서는 이걸 왜 좋아하지? 왜 이걸 좋아하다가 저걸 좋아하게 되지? 이런 점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경제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취향이라는 거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경제학이라고 그러면은 어렵고 딱딱할 거야. 이렇게 선입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아, 그런데 박스오피스 경제학은 뭐 익숙한 영화라든가 드라마, 스타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하고 있어서 보다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네. 이 책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코미디랑 개그맨을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예술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제가 또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있고 하니까.
네.
저희 코미디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유행어를 밀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승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행이 1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이미 식상하다고 종지부를 찍어버려서 이제 채널을 돌린다. 뭐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 되지 않았지만 우리들 사이에 카더라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들로 나와 있는 네, 것들이 있어서 네, 네. 전 이 책 보면서 이거 우리가 진짜 이렇게 했었으면 공식처럼 좀 써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나오고 지금 텔레비전을 이 책 읽고 보니까요. 아이돌들 보다가 보면 제일 수익 많은 사람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김윤지 교수님의 말씀 말마따나 이렇게 박사님의 시각으로 조금 보게 되니까 나름 좀 배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예, 예. 오프닝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불황귀에는 오락 영화가 인기 있는 건가요?
그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불황에는 코미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가 네네. 팍팍해질수록 머리를 식히고
없어서
네, 싶어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불황에는 멜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사회 위험이나 그 경제 불황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좀 의미 있고 그 심각한 내용의 공감대가 높아진다 이런 건데요. 어떤 게 더 맞아 보이세요?
글쎄, 저는 코미디가 좋아요.
저도 코미디가 좋아요. 예, 예,
그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네. 실제로 불황기에 어떤 장르가 더 많이 보게 되는지를. 근데 사실 코미디를 더 많이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딱 부러진 결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그랬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숫자로는 그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불황기의 심각한 내용을 더 볼까 이제 이쪽에 관련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해보면 여기에는 이제 환경 안전 가설이라고 이론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처할수록 그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성숙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구에 맞춰서 영화의 내용보다는 약간 어떤 스타들이 좀 떠오르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그 연구를 보면 경기가 좋을수록 네. 그 눈이 크고 아주 동글동글한 그 귀여운 얼굴들이 인기가 있고
네네.
경기가 나쁠수록 좀 더 성숙한 이미지의 배우들 약간 눈도 작고 좀 믿음직한 느낌을 주는
왠지 책임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의 얼굴이 좀 더 인기를 받는다 이런 이론이 있었고요.
네네.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걸 보면 이제 실제로 그 미국에서 9.11 이후에 약간 힘과 권위에 대한 복종, 약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조금 보다가 그 경제적 불황이랑 약간 사회적 폭력이랑 좀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경제적 불황은 돈이 안 벌리는 거고
네.
사회적인 폭력은 아까 9.11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테러가 일어난다든가 뭔가 사회적으로 되게 폭력이 좀 느껴지는 건데 요거를 구분해놓고 보니까 경제적 불황기에는 별로 장르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또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경기 불황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걸 안 봐. 아예.
아니, 경기 불황은 별로 사람들이 이건 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해서
네.
특별히 장르에 대해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어떤 장르가 이렇게 인기를 얻으면 아 이건 불황이니까 인기를 얻었다라는 식의 분석이 좀 많잖아요. 근데
네.
사실 경제학적으로 엄밀히 분석을 해봤더니 그건 조금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좀 해석하는 거다라는 예,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근데
네.
오히려 재미있는 게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사회적인 위협이 높아질수록 성인물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더라는 거죠. 이런 이유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하면 나 혼자 굉장히 혼자 이렇게 그 밝고 즐거운 느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그 세월호
네네.
사태 났을 때 영화들이 다 안 됐거든요. 네. 그게 그랬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영화 보러 가도 안 될 것 같고 혼자 이렇게 여행 가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그 피로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라서 뭔가 배출을 해줄 게 필요한데 이럴 때 조용히 집안에 들어가서 성인물을 보면서 약간 해소를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 불황기에 문제나 뭐 사회적 위협이 좀 있을 때는 네. 성인물의 수요가 좀 높아진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불안기에 따라서 또 이제 사람이 사랑받는 또 외모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신선하네요. 네. 문화산업의 블랙박스를 연 경제학자 김윤지 박사와 박스오피스 경제학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드리고요.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것은 1990년대 말부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영화, TV 드라마, 대중음악, 게임 등이 인기였지만 점차 패션, 음식, 한글 등 폭넓은 한국 문화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 경제적 효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겨울연가, 대장금, 케이팝, 태양의 후예 하면 떠오르는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상류, 2번 하류, 3번 한류.
아니, 그런 보기를 주시다니.
아주 깜짝 놀랐네요. 예, 예. 네,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를 말하는 거 찾아주세요. 1번 상류, 2번 하류, 3번 한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김윤지 박사의 사인이 담긴 박스 오피스 경제학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제어 그 보내드릴게요. 김윤지 박사님의 추천곡 한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책에도 한류의 예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로 케이팝의 붐을 일으켰던 싸이의 노래예요. 뜨거운 안녕 보내드리죠. 싸이의 노래 뜨거운 안녕이었습니다. 토요일 문화 콘서트 경제학자 김윤지 박사와 박스오피스 경제학 만나고 있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일부에서는 흥하는 컨텐츠와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있어서 나눠볼 텐데요. 좋은 시나리오일수록 설명이 짧아진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시나리오 피칭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네. 그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 제작자나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시나리오 피치라고 해서 한 줄로 이 영화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우주선의 조스 어떤 영화였을까요?
에일리언.
그렇죠. 촌지 대마왕 선생이 시골 분교에서 진정한 교사로 거듭난다. 선생
김봉두.
네. 맞아. 그리고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다.
괴물.
정말 함축적인 한 방이네요. 네, 한 줄짜리. 네.
그래서 요 한 줄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스필버그 감독은 그 영어로 25단어 이내로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좋은 영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시나리오 피치에 주목을 하게 된 건 사실 그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이론 때문인데요.
네.
이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거는 나는 알고 너는 모를 때 내가 너에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지? 이 이론이에요.
네,
이거는
네.
그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가장 중요한 기제로 보고 있는데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선택을 잘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이제 시장 왜곡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정보를 주기 위해서.
네네.
예를 많이 드는 게 그 중고차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차를 사야 되는데 사실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잘 가격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때 어떤 차가 6개월 무상 보증을 내걸었다. 그럼 이 차는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을까요?
뭔가 좀 찜찜한데요.
6개월 무상 보증. 이거 사고가 나면
아, 무상 보증 네. 하겠다. 내가 무상 그거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만큼 그 차가
자신 있다. 예, 고장 안 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아, 그 내용을 보고서 아, 이 차는 괜찮은 차구나라는 정보를 딱 얻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신호이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투자자들도 사실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떤 정보를 원하는 거죠. 내가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야겠지만 딱 이거 어떤 걸 보면 이게 될 만한 영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뭔가를 찾을 텐데
네.
그때 주목하게 되는 게 그 시나리오 피치의 글자 수 한 줄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 줄 설명이 짧고 간결할수록 그 영화에 대한 느낌이 딱 오기 때문에
네.
판단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보통의 경우는 그냥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시나리오의 경우는 피칭이라는 단어를 쓰는군요.
예, 보통 네. 이제 영화제 같은 데 가보면 네. 어떤 방에 모여서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하고 투자자들이 모여서 피칭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사실은 뭐 신호 이론에서 어떤 이론을 붙이니까 어려운 건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아,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고 굵게 한 줄만으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야 좋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착안해서 그러면 진짜 짧고 이렇게 잘 설명된 시나리오가 좋은 시나리오인가 영화 네. 수익에도 정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판매된 시나리오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떤 시나리오가 비싸게 팔렸는가를 아, 한번 본 거죠. 그게 비싸게 팔린 걸 본 이유는 비싸게 팔린 시나리오가 수익성이 좋다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된 내용이었어요. 아, 그래서 비싸게 팔리면 수익성이 좋은데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비싸게 팔릴까? 네. 물론 뭐 시나리오 작가가 어땠고 이런 점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점들을 다 통제를 하고 봤더니 시나리오 피치 글자 수가 짧을수록 비싸게 팔렸다라는 게 나타난 거죠.
그야말로 스필버그 말대로 25단어.
글자는.
예, 예. 물론 일단 이렇게 팔린 시나리오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딱 보고 아닌 시나리오들은 이제 버려졌고 잘 팔린 것들 중에서만 본 거지만 그 수익성이 하여튼 시나리오 피치의 글자 수가 짧을수록 수익성이 높다라는 게 검증이 됐습니다.
아, 네. 느낌 있는 한 줄 요약 이거 중요하잖아요. 박스 오피스 경제학 이 책 짧게 설명한다면 저는 내가 쓰는 돈 누가 어디로 가져가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 네.
네. 어제 가서 먹은 어제 가서 본 영화, 어제 가서 먹은 팝콘 누가 가져가나 누구에게 이득인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아, 교수님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교수님도 짧게 한번.
아 저는 예. 영화관에 간 경제학자 무엇을 보았을까?
영화관에 간 경제학자 무엇을 보았을까?
박사님이 어젯밤에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영화관에 간 경제학자 무엇을
보았을까?
예, 네, 그걸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책이에요. 경제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짧을수록 시나리오가 비싸진다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나리오를 화면으로 구현한 영화, 영화의 성공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케팅비가 제작비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고 해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제작비 규모와 상관없이 이렇게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일정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 우리나라 영화의 총 제작비에서 그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 말씀하시는 한 25%에서 한 30%까지 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평균 제작비가 한 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영화의 제작비가. 네네. 그러면 어떤 영화든 평균적으로 한 15억 원 정도는 마케팅비로 쓴다는 와, 건데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마케팅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영화가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그 생산량을 늘릴수록 그 원가가 줄어드는 산업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영화의 경우는 한 번 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작비가 더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많이 볼수록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제작비가 고정된 상태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케팅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비를 대규모로 투입해서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자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마케팅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왜 믿고 보는 배우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 황정민 씨 같은 경우. 맞아. 그만큼 영화의 성공 요인으로 중요한 게 누가 출연하는가인데 유명한 배우나 감독을 내세운 영화하고요. 또 마케팅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높은 영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영화가 흥행할 가능성이 높을지 이런 것도 경제학자들은 뭐 연구한다면서요?
네, 연구를 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요소가 흥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까. 이 연구는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 신문방송학에서 다 다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제작비가 높을수록 수익이 좋은지 아니면 마케팅비가 높을수록 높은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스크린 수를 많이 늘렸을 때가 더 높은지 네. 또 유명한 감독이 했을 때가 더 높은지 뭐 어떤 유명한 배우를 썼을 때 높은지 등을 놓고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네. 아쉽게도 유명한 감독과 배우의 영향력보다는 그 제작비나 마케팅비가 높은 영화의 수익이 더 높더라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배우도 중요하고 감독도 중요하지만 역시 규모의 경제를 조금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막 흥행 보증 수표 뭐 누가 나오면 네. 뭐 천만 보장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 CN 스틸러 분들 있잖아요. 네. 성동일 씨나 아니면은 뭐 오달수 씨, 네. 뭐 라미란 씨, 유해진 씨 이런 분들 그 영화관 일단 나오면 천만 요정 뭐 이러면서 네. 이제 많이 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아니었다는 분석이군요.
그분들이 아마 제작비에 높은 영화에 출연했을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각자의 역할들을 쪼개놓고 분석해봤을 때는 제작비 네. 몫이 더 커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제 또 영화를 보다 보면 야 저건 진짜 마케팅의 승리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마케팅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TV 광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옥외 광고 이렇게 뭐 설치해놓는 그런 설치물 광고 있을 테고 시사회를 많이 해가지고 요즘 젊은 분들 불러서 이제 막 SNS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마케팅 효과가 좋을까요?
그 영화라는 상품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일단 가격 차별화가 안 돼요. 모든 영화는 사실 요즘 시간대마다 조금 변화는 있지만 네, 네, 네. 다 똑같은 가격에 맞아요. 판매가 돼야 되고 뭐 끼어 팔기 같은 거 안 되고
네.
또 중요한 게 1, 2주 안에 단기적으로 승부를 딱 봐야 되거든요. 1, 2주 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요즘은 금방 내리게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와일드 릴리스가 늘어나게 되면서 요즘 평균 개봉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화제를 딱 몰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그 각광을 받는 건 바이럴 마케팅, 구전 입소문을 어떻게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곡성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화제를 모았잖아요.
무엇이 중원디?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이미 개봉하기 전부터 이거 꼭 봐야 되고 그래서 뭐 개봉일을 앞당겼다더라.
맞아요.
이런 얘기가 막 돌면서
네.
일단 빨리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줘서
맞아요.
굉장히 성공을 한 영화 중에 하나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그 마케팅 때문에 과대평가돼서 좀 보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 외에도 영화가 잘 되려면은 뭐 언제 개봉하느냐 또 어떤 영화와 경쟁하느냐도 아주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차별화를 할 게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시기에 어떤 영화랑 붙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서 이른바 태길 효과, 라이벌 효과 이런 얘기를
태길
많이
효과.
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뭐 유명 제작자가 개봉일을 위해서 뭐 점집에 갔다더라.
맞아.
뭐 이런 이야기.
그럴 정도요.
예, 그만큼 언제 어떤 영화랑 경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작이 있다면 피하는 게 상책인데요.
네.
피해야 한다면 앞으로 피하는 게 좋을까? 뒤로 피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약간 고민스럽잖아요.
아, 그거 재밌었어요. 그 부분.
네, 맞아요. 네,
궁금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연구팀이 그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영화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언제 개봉을 하는 게 더 좋겠냐. 대작과 붙어야 하느냐. 분석을 했더니.
안 붙어야지 되고.
예. 만약에 붙어야만 한다면
네.
대작 개봉 뒤에 개봉을 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봉 첫 주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 꺾일 때.
한 주 꺾일 때 네. 나중에 치고 들어가는 게 낫다.
치고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약간 세대 간의 좀 차이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네.
청소년 대상 영화라면 대작 개봉 뒤가 맞다. 왜냐하면 꺾일 때 들어가는 게 맞다.
네.
근데 그 성인 영화라면 오히려 대작 개봉 전이 나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입소문 효과의 속도 차이.
아.
청소년은 굉장히 빨리빨리 입소문이 나고 빨리빨리 갈아타기 때문에
네,
이게 재밌다면 확 넘어가는 거죠. 근데 성인은 입소문이 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부터 꾸준히 가고 있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보여줬습니다.
그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도 해주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좋으면 동글동글한 인상의 배우가 출연하면 인기를 얻고 안 좋으면 그 뭐 성숙한 연기자가 나가면 좋다는데 그 캐스팅된 영화 배우에 따라서 대출금이 달라지나요?
저도 이제 직접 대출을 받지 않고 예. 옆에서 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배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이번에 제작금이 나간 게 사임당 허스토리라는 드라마의 제작금이 나가던데 이영애 씨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이영애 씨가 그 대출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영애 효과.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예.
지금 가장 수출을 많이 한 드라마가 사실은 대장금이에요.
맞아요.
아직도 대장금의 기록을 못 걷고 있기 때문에
네.
이영애 씨의 수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출은 성공적인 거죠. 네, 우리 영화 그리고 드라마가 해외에 많이 수출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새로운 한류붐을 일으키면서 아유 그 태양의 후예 때문에 말이야 경제 효과가 1조 원이래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고 또 기사도 봤는데요. 그 금액이 박사님의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나온 거예요?
네. 제가 요 책을 내기 아니. 바로 전주에 이 네. 보고서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책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싸이의 경제 효과 1.5는 사실 엄밀하지 않았을 수 있다. 아. 내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썼더니 이제 그 기자분이 서평을 쓰셨는데 그 서평의 제목이 태양의 후예 1.5 효과 맞습니까? 라고 쓰신 거예요. 저는 제가 쓴 거고 그거 맞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 예.
네. 이 연구 주제는 그러면 그 싸이 효과 1조 원은 연구 주제는 어떤 거였어요?
그 싸이 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밀한 연구가 없었어요.
아, 사람들이 혹시 그럴 것이다.
네,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연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고요.
이런 것도 연구하셨군요.
예, 그 연구를 해야죠.
믿을만한 거죠.
믿을만합니다.
네, 1조원 효과. 자, 그렇다면 태양의 후예를 비롯해서 한류 문화가 뜨면 그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뭔지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연구를 해오신 김윤지 박사의 강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남스타일이 크게 히트를 쳤을 때 싸이의 경제효과 1조 원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에도 그 경제효과 1조 원이 어떻게 추정됐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경제효과라는 걸 추정을 할 때는 그 산업연관효과라는 걸 통해서 추정을 해요. 산업연관효과라는 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해마다 산업연관표라는 것을 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각 산업 품목별로 이 산업이 한 단위씩 생산이 될 때 유발되는 생산 개수를 쭉 집계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료품은 한 단위를 만일 생산을 하게 될 때 그 생산 유발 개수가 뭐 2.3이다. 그러면은 한 단위를 생산한 거에 대해서 2.3배만큼의 옆에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품목별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산업 연관 효과를 추정을 하는데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처럼 해외에 수출하는 문화 상품에는 이런 방법을 좀 적용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의 경우 사실 실제로 얼마큼 수출했는가가 많지 않았어요. 수출 금액 자체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 연관표에는 우리나라 산업 안에서 연관 효과를 좀 집계를 한 건데 사실 이 원리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가로 원재료가 얼마큼 더 들어갔을까? 이걸 이송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밥을 더 얼마큼 사 먹었고 이런 것들을 쭉 계산을 한 건데 이게 만약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연관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추정하기가 좀 힘든 거죠.
맞아. 그리고 요즘 CD는 음원이나 이런 걸로 판매가 되니까.
그렇죠. CD 음원이기 때문에 추가 제작비도 사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추가로 들어간 그 원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유발 효과를 이 표에서 찾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 수출하는 문화 상품에 대해서는 좀 산업 연관 효과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경제 효과를 추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연구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이제 쭉 뒤져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찾아봤는데 그 제가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문화 공유의 교역 증진 효과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문화를 서로 공유를 하면 서로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서로 수입과 수출이 늘어나더라는 얘기인데요.
아.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문화적 근접성 얼마나 친한 문화인가 아니
네.
가까운 문화인가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네.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보통은 이제 같은 종교냐,
네.
같은 언어를 쓰고 있냐, 뭐 같은 민족이냐, 아니면 같은 식민지 경험을 했냐.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끼리에서는 비슷한 뭐 홍차를 많이 마신다든가 이런 문화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네.
같은 식민지 경험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그 문화적 공유가 있으면 서로 그 나라들끼리는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더라는 거였는데요. 이런 것에 비추어서 봤을 때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이민자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건 캐나다의 연구였는데
네.
캐나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이민을 많이
그렇죠.
받는 나라죠.
네, 네.
그래서 이민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이민을 많이 받은 국가와는 수입과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게 실제로 검증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끼리 이제 홍차를 많이 마시는 게 나타났는데
네.
이게 모든 재화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봤더니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재화에서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 선택이나 취향이 개입되는 그 차별화된 재화, 보통 소비재들을 얘기하는데요. 아, 네. 뭐 우리가 입는 옷, 아니면 네. 뭐 화장품, 식품, 아니면 휴대폰 같이 자기가 이렇게 모양을 보고 선택을 하는 아. 제품,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수입과 수출량이 늘어나는 그런 네.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뭐 종교나 언어처럼 이렇게 선천적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종교나 언어, 민족 같은 건 사실 내가 태어나면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선천적인 문화보다는 후천적 문화의 영향이 더 크다. 후천적 문화로는 우리 동일한 영화를 본다든가 네. 동일한 노래를 듣는다든가 네네. 동일한 스타를 좋아한다든가 이러면 서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친하다는 느낌이 오죠. 이렇게 왔을 때에도 그 선택하는 그 소비재들에 있어서 그 나라의 그 문화에 대해서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네.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기반 위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액들, 아까 말씀드린 의류나 화장품이나 뭐 가공식품이나 그 휴대폰 같은 그런 소비재들의 수출액하고 문화상품 수출액과의 관계를 이제 실제로 숫자로 검증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얘네들이 진짜 관련을 주고 있는지, 관련을 주고 있다면 실제로 이제 문화상품 수출이 늘어나면 이런 것들이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봤을 때
네.
문화상품 수출액의 한 평균 4배 정도의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가 있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즉 문화상품을 한 100달러 정도를 팔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비재들의 한 400달러 정도는 문화상품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다 빼고 딱 이 문화상품 때문에 늘어나는 건 한 4배 정도 평균적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네요. 그러네요. 4배 정도가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죠.
네.
사실 문화상품의 수출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네. 사실은 문화 수출에서 중요한 거는 문화상품 자체의 수출액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연관 소비재들의 수출액 이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연구 툴을 이제 가지고 저희 은행에서 태양의 후예를 제작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태양의 후예 그 수출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직접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연구 툴을 가지고 한번 태양의 후예 수출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박사님 은행에 계시다 그래서 재미 없을 줄 알았더니 재밌는 거 하고 계시는군요. 그랬더니 어떻든가요 결과가?
네,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 제작비가 한 130억 원 투입된 네. 제작 그 드라마였는데요. 지금 현재 집계가 된 수출액은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30억 들었는데 100억 원에 팔렸다고 하면 사실은 좀 적은 거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높은 수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국내에서 광고가 붙었다든가 이런 것도 국내 효과는 다 빼고 네. 수출액만 봤을 때 100억 원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별그대 같은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수출을 했었어요. 수출 계약을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태양의 후예는 그래도 꽤 높게 그러니까 수출액을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 100억 원 정도의 수출액이 있고 이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간접 수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살펴봤더니 그 관련 소비재 수출액이 약 233억 원. 아까 한 4배 정도 난다고 했었는 건 과거의 그 평균 수치였고요. 최근에 그 문화상품 수출액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트렌드가 약간 예전보다는 조금 기울기가 좀 낮아지는 추세가 있어서
네.
한 100억 원 수출했을 때는 233억 원 정도의 그 소비재 수출 효과가 있고요.
아오.
여기에 더 또 추가가 되어야 될 게 관광 효과, 한류 관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태양의 후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올 것인가. 사실 이것도 수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것도 문화관광부에서 집계를 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아하.
그래서 관광을 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받는데 거기 이제 한류 때문에 왔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수치를 기반으로 이제 다시 거꾸로 추정을 좀 해서 그 해봤을 때 한류 관광 효과가 한 1,247억 원 정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아까는 이제 소비재에만 영향을 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소비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중후장대한 산업에는 영향을 좀 주기가 힘들죠. 문화 때문에. 근데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드라마 안에 자동차가
그래,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맞아. 멋있게 타고 다니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수출 효과가 빠지면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그 해당 차 회사에서 태양의 후예 효과가 한 1,5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도 이게 가능한 숫자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중국에 수출하는 그 차 수출액의 한 두 달, 세 달 효과 정도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정도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 해당 기간 동안 중국 수출액이 좀 늘어나는 것도 보였고 그래서 자동차 수출에 1,500억 원까지 합쳤을 때 이제 간접 수출액이 총 한 3,000억 원 가까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출액들은 지금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들이니까 네. 이건 산업 연관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관 효과를 봤을 때 한 6,000억 원 나와서 총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송송 커플 아주 잘했지 말입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왔지 말입니다.
아, 예. 참, 싸이 씨 송송 커플 다 애국자시네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요, 요즘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입니다 하면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맞아,
보고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예전하고는 10년 네네. 전하고는 완전히 그러니까 판이한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김윤주 박사님의 첫 번째 강연으로 강남 스타일이 뜨면 휴대폰 수출도 늘어날까라는 주제로 잘 들어봤습니다. 한류의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는 글쎄요 어떻게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크고 다양할 텐데요. 그래서 한류가 좀 더 지속이 되고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네. 약간 준공공재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류는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인 거죠. 한류를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한번 자리를 잡으면 다 모두 다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관효과가 타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어깨가 좀 으쓱으쓱해지죠?
예. 예. 근데 원래 이렇게 조금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각 국마다 조금 선호하는 입장 차이들이 있는데요. 일단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 드라마를 분석해 봤더니 한류 드라마를 볼수록 학력과 소득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 중국 팬클럽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네. 교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그 별그대가 딱 종영을 했을 때 그 일간지 전면 광고가 하나 났었어요. 그 네. 중국 사람들이 중국 그냥 중국어로 낸 광고였는데 그 별그대 아시아 팬클럽 명의로 돼 있었고요. 그 서울대 강 교수는 우리 도민준 교수에게 사과해라.
아하.
우리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지적인 도민준 교수도 좋아한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분들이 좀 약간 화를 내게 됐던 게 그때 당시에 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그 강명구 교수팀에서 낸 그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중국 텔레비전 시청자의 드라마 소비 취향 지도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시도를 했던 거는 약간 학력과 소득 구간별로 이제 드라마 취향을 좀 나눠본 거죠. 그래서
네.
그 네 그룹으로 되는데 이제 고학력 고소득 그룹 뭐 고학력 저소득 그룹 저학력 고소득 그룹 뭐 저학력 저소득 그룹에서 각 구간에서 좀 좋아하는 드라마의 취향이 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네. 고학력 고소득 그룹에서는 미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저학력 고소득층에서는 이제 한국 드라마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그 주로 주부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 약간 동아시아적 감성, 며느리 나오고
아,
이런 것들.
네네네네네.
이런 드라마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떡국이 둥지 이런 거.
예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저학력 저소득 그룹이었는데
네.
여기에도 이제 한국 드라마가 많이 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한국 드라마는 약간의 막장 느낌이 좀 있는 드라마들.
아.
트렌디 드라마긴 한데 굉장히 자극적인 좀 소재가 있는 드라마들이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되게 화난 거죠. 우리 저학력 저소득자 아니다. 우리 지적인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네.
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연구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네.
그 특정 국가의 드라마가 어떤 한 층만을 딱 타깃으로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라 하더라도 어떤 층에 소구하는가가 굉장히 다르더라. 어떤 층, 동아시아 감성에 그 소구하는 층도 있고 이런 막장에 소구하는 층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별그대처럼 약간 지적인 그런 그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층도 있고
네.
그게 좀 다양하다는 거고요. 그 아시아 안에서도 굉장히 층이 다 많기 때문에 한류가 과연 어떤 층을 타깃화하는 게 맞겠는가. 한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진 연구였는데
네.
이분들은 조금
오해를 샀어요.
오해를 하신 거였죠.
아, 그렇군요.
요즘 한류가 네. 진짜 엄청 붐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봤는데요.
네.
지하철 벽면에 보면 누구누구야 생일 축하해 중국 무슨 팬클럽 일동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막 내놨어요.
그렇죠.
예. 홍대 입구나 뭐 압구정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한류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아이돌 스타들의 뭐 생일 축하해 앞으로 5년 같이 해 뭐 이런 걸 적혀있는 걸 보고 와 정말 열정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정말 있습니다.
정말 세계화 됐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까지는 드라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그 책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 요즘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 중에서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씨 채식주의자가 있잖아요. 상을 수상하면서 더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맨부커상과 관련된 연구도 있던데 그것도 살짝만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맨부커상은 그 영어로 쓴 소설 작가에게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근데 일단 그 문화산업 안에서는 상의 그 효과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가장 좋은 책이라고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건 누가 정하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네.
뭐 영화도 가장 좋은 영화라고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상을 받게 되면 굉장히 판매액이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상이 그 작품의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그 상업성에 좌우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논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당대에 상을 받은 책들이 정말 제일 좋은 책이었을까라는 걸 한번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특정한 상을 받은 수상작들과 후보작 작가들이 그 쓴 책들을 쭉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책이 더 평점이 높은가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과연 이 평점을 어떻게 내는가가 사실 이럴 땐 되게 중요한데
네.
이분들이
네.
어떻게 했냐면 수상 후 10년 뒤에 이후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개정판이 나왔는가 그 개정판 개수로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판형이 나왔다면 아, 이 책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정판이 나왔냐로 이제 평점을 주기 시작했는데
네.
비교를 해보니까 수상작보다는 오히려 후보작 작가들의 응? 평점이 더 높은 경우도 많았고
아 그래요?
예, 예. 작품 수를 봐도 후보작 작가들이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일단 상을 받게 되면 좀 창작이 줄어드는
아.
경우 일을 다 이루신 거죠 이분들이
네.
그리고 더 좋은 작품을 내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도 있기
그럴
때문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후보작 작가들이 좀 더 열심히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걸 비슷한 그 분석을 영화에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아카데미상 수상작들하고 후보작들을 비교했는데 역시 이후에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영화들 중에는 아카데미 수상작보다는 오히려 그냥 후보작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네, 네.
이 상이라는 게 과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거에 대한 다시 의문이 좀 생기게 된 거죠.
네. 상이 있기 때문에 또 후보작들이 더 분발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예.
예. 박스오피스 경제학, 경제학의 관점에서 문화를 분석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지 몰랐습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1부 퀴즈의 정답을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해외에 불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물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한류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윤지 박사님의 추천곡, 장미여관의 나는 나 듣고 저희는 2부에서 김윤지 박사의 박스오피스 경제학으로 문화로 보는 재미난 경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